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벌써 1월 한 달도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많이 버겁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몹시 춥고 배고 고프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정을 통해 그분의 선하신 의도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할 두 자매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인 자매님, 하나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하나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은 희망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분은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희망을 꿈꾸고 계시나요? 우리 수인 자매님.
네, 시편 34편 6절 말씀처럼
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네.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 정결케 강건케 하셔서
네.
하나님의 쓰임에 부족함이 없는 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 수인 자매님의 말씀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자매님은 어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계시나요?
네, 저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그 선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지으실 때 누군가에게 피해가 아닌 도움을 주고 또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기를 하시기를 원하셨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모습대로 제가 항상 살고자 하는 게 제 인생의 희망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하나 자매님의 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수인 자매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희망의 삶을 삽니다. 어둠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밝은 아침을 여는 희망으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제의 어둠을 잊고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시고요.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힘듦을 딛고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가는 첫 발을 내딛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나와 너의 차이, 부부 그 다름을 알아가기 하는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질 건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인자매님 기억나시는 거 나눠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일반적인 남녀의 다름에 대해서 즉 신체 구조, 뇌의 구조,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가정과 일에서의 욕구의 차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자매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다름을 알아보았을까요?
네, 사람이 하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껴안고 있는 현재의 나와 어린 시절에 상처 입은 배우자와 지금의 나그네 그리고 아내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가족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관계 애착, 관계 결핍, 관계 결핍된 욕구 등을 상대방에게 채우려는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자매님이 아주 잘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성장해서 독립하여야 하는 시기에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떨어지지 못하며 즉 자율성이 부여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이 많이 보일 때 부부의 갈등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인자매님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 분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기 분화를 통해서만이 타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어떤 다름을 이해하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기질과 성격의 다름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하나자매님 그러면 그 기질과 성격의 다름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태어날 때 그 사람이 갖고 나오는 고유의 것을 기질이라고 하고 성격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환경, 즉 사회적 환경, 관계의 환경,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2차적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성격은 방어 기제라는 것으로부터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어 기제는 인간의 핵심 감정인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방어기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방어기제를 특히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격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질과 2차적으로 발달한 성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대로 전혀 살지 못하고 후천적으로 형성된 환경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질로 사는지 성격으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기질은요, 나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요, 본인이 환경에서, 관계에서 또는 직장과 일터에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나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다는 옛말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속담 생각나시죠?
네.
네, 오늘은 다름의 이해 마지막 시간으로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나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다면 지금은 저 잘 들으시면 이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나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인 상대방은 내가 전하는 사랑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남녀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지금부터 두 자매님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자신은 어떤 사랑의 언어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먼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혼연일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혼연일체. 예, 전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넘은 저에게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은요, 우리 수인 자매님이 말해준 것처럼 사실은 모든 혼연일체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 친밀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죠. 서로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이런 친밀함이 나그네와 아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하게 서로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행동 방식으로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자던 결혼의 기대는 현실의 높은 장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랑에 빠진 행복감은 짧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하나 자매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평균 2년 정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랑에 빠진 경험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 자기 주장, 욕구, 기대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각자 자신의 욕망과 욕구,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강하게 표출할 수밖에 없겠네요. 부부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죠. 치열하게 내 안에 있는 네 사람이 싸우게 되고 그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비참한 삶을 살거나 결혼이란 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언어는요, 상대방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감정적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사랑의 언어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배우자가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지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떠오르는 것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자매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를 읽어주세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배우자의 비판이나 말이 당신에게 몹시 상처가 된다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을 아주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나 상대방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지 않아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면 당신의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배우자가 선물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는 당신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나그네가 아내의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 아이 돌봄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촉각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로 접촉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등을 어루만지거나 손을 잡아준다거나 안아주는 것이 다 사랑의 접촉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가 접촉인 사람은 내 몸으로부터 남편의 손길이 멀어진 것을 감정적으로 멀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 접촉은 그 힘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접촉은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접촉이라면 어떠한 백마디 말보다 배우자를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의 표현이 최고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위기의 순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따스한 사랑의 접촉은 그 위기가 지난 후에도 가장 오랫동안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잊지 못할 상처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나눈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촉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배우자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당신이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두 가지 사랑의 언어가 똑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두 가지 사랑의 언어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의 말과 또한 선물을, 사랑의 언어를 느끼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이중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할 때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기 때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요, 사랑의 언어를 잘 알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배우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사랑을 어떻게 느끼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느 경우든 사랑에 빠졌던 경험으로 돌아가 그때 배우자의 어떤 면을 내가 좋아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자신에게 내가 생각하고는 이상적인 배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것을 기대했는지를 물어보면 좋습니다. 수인자매님, 자매님의 제일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네, 저의 사랑의 언어는 믿음과 신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진실된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에게 임할 때 존중과 존경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믿음과 신뢰란 바로 제1 언어인 인정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인정받고 있을 때, 인정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신뢰와 믿음이 더 쌓인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자매님은 제일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네, 제 사랑의 언어는 서로를 향한 봉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뭔가 상대방이 자매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배려를 할 때 서로를 향한 그런 믿음이라든가 신뢰가 생기고
네.
서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서로 사랑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하나 자매님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 사실은 헌신에는 시간적인 헌신도 들어가고요. 또 몸으로 움직이는 어떤 행동의 헌신도 들어가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어떠한 배려 같은 것도 사실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찾으시고 옆에 있는 나그네 또는 아내의 사랑의 언어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몰라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해서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불통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할게요 라고 하고 행동을 취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움직여야 하고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수인 자매님은 누구에게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말하고 싶으세요? 지금.
예를 들어 저는 저의 엄마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의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가 듣고 싶은 인정의 말.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무 고마웠어. 사랑해. 이렇게 엄마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어머님한테 가셔서 반드시 행동으로 사랑을 움직이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여쭤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인 자매님의 사랑의 언어 예를 들어서 나눠주셨는데요. 자, 하나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내 백성을 위로 하라를 통해서 함께
네.
녹음하고 함께 또 방송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러면 이 행복한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봉사였잖아요.
네.
하나 자매님의 그럼 이 시간을 내서 오신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의 오신 이 시간에 헌신도 사랑의 표현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우리 수인 자매님, 하나 자매님, 예, 두 분의 사랑의 전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인 자매님도 하나 자매님도 제일 사랑의 언어.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접촉이었어요. 백마대의 말보다 한번 손잡아주는 거, 안아주는 게 가장 큰 힘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께서 한번 사랑의 온기를 따뜻하게 전해주시는 예 행동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두 분 한번 손잡아주세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아내나 나그네 가족을 손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사랑의 언어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자매님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이 시간에 표현해 보세요.
네, 저는 항상 저희를 위해서 봉사해 온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항상 한평생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는 그런 어떤 대가도 없이 항상 봉사를 해오셨는데 지금이라도 엄마가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네. 제가 항상 엄마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으니 늘 힘내면서 꿋꿋이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삶을 응원하는 딸 김하나 씨의 사랑의 예, 언어였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당신,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사랑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하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 행복은 불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순간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 제매님과 수인 제매님이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행복을 먼 데서 찾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와 너의 차이가 다름으로 이해될 때 부부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소중히 여기는 순간순간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찬송으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은혜 아니면 나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님의 은혜로 믿음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네, 근데 목사님, 사사기 말씀은 오랜만에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사기에 관해서는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는 성경의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구약 중에서도 네. 여호수아 다음입니다.
네, 이참에 한번 구약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 다음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성경 특히 구약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는 짐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성경 이름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에서 사사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네.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 혹은 통치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사기는 재판관이나 구원자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재판하거나 구원하는 이야기이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주로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사사들 중에 재판을 했던 사사는 오직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인데 드보라만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게 돼요. 4장 5절이에요.
정리어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여기서처럼 사사 드보라는 백성을 재판을 했고요. 그 외 다른 대부분의 사사들은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힐 때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2장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 그리고 삼손 이후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이제 12명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이유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네, 그런데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정말 많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네.
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사사기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유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군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당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궁금해요.
어떤 게 이상하고 궁금하세요?
사실 여호수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 네. 진짜 좋은 질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빨리 떠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저는 기적하고 구원인데요.
기적하고 구원.
네. 기적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네.
네, 맞아요. 네, 사라자매는?
저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
내어주신 분. 네,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목사님. 전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네.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죠. 그 징계의 수단이 뭐라고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네요. 일정한 형식이 있네요.
네. 이러한 형식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식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 보여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12번이나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네요.
그런 거죠.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그런 것이고 사실 실질적인 사사들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추측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솔직히 12번이나 떠났는데도 12번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사사기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또 우리의 나눔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네, 네. 그래요.
아, 이 말씀이 왜 와닿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12번이나 하나님을 떠나고 또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신 내용인데
네.
아, 이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해지고
든든하고 편안해지고
네, 믿음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숫자상으로는 12번이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아, 12명의 사사가 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번 다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은미자매가 잘 읽어내서 감사하네요. 우리 사라자매는 네.
아, 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난 후에 조상들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이제 섬긴 것 같아서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아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자면은 최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살아자매에게 있어서
저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네. 항상 이제 생각하고 좀 묵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낀다라는 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하나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사라자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사라자매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12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묵상하고 또 맛보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